청취자 여러분, 평범한 고대 유대인의 농부가 단한 푼도 안 쓰고 진짜 매일 일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만약에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모으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뭐한 100년 아니면 1000년 정도 걸릴까요?
글쎄요, 단위 자체가 너무 커서 상상이 잘안 되는데요.
놀랍게도 정답은 무려 23만 년입니다.
와, 23만 년이요?
네, 23만 년 동안 진짜 숨만 쉬고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액수거든요. 상상조차 안 되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에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마태복음 16장부터 19장까지의 강연 자료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왕국, 뭐 제국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당연히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내 권리를 쟁취하는 막강한 힘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의 제국들이 다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강연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 즉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세상의 기준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권력과 영광의 개념을 완전히 재설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철저히 힘의 논리로 작동했거든요. 타인을 굴복시켜서 내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더 크고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로마를 짓밟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보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권력의 개념을 아예 해체해버리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해체의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더라고요.
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네,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눈부신 영광의 모습으로 확 변모하시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잖아요. 저는 여기서 키노 박사가 이 사건을 구약의 신명기 18장과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이 엄청 흥미로웠어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들에게 단순한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올 구원자의 완벽한 롤모델이었습니다.
롤모델이요?
네, 실제로 당시 로마에 대항하던 반란군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가 제2의 모세라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아, 진짜요? 요단강을 가르겠다고요?
네, 그만큼 모세라는 상징성이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산 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를 흉내내는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모세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본질적으로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그 영광 자체를 뿜어내는 발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와, 산 위에서는 그렇게 우주적인 엄청난 영광이 펼쳐지고 있는데?
산 아래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맞아요. 산 아래 계곡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리고 간질 증세가 있는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엄청 쩔쩔매고 있었고요.
네, 거기서 자료를 보면 간질과 귀신 들림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죠. 어쨌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100이면 100. 아,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문제구나. 더 세게, 더 강하게 믿어야지 하고 자책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키너 박사의 분석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건 믿음의 어떤 크기나 양이 절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라고요?
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눈에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였습니다.
아, 작다는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겨자씨를 쓰신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요지는 내 안에 있는 심리적 확신의 크기, 즉 내가 얼마나 꽉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대상요?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들 손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거대하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새까맣게 놓쳐버린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제가 떠올린 비유가 하나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비유죠?
이게 약간 100억 원짜리 당첨 복권을 쥐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은행에 가서 그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제가 그 복권 종이를 얼마나 손에 꽉 쥐고 있느냐. 즉, 내 악력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 아주 적절하네요.
그렇죠. 그 돈에 지불할 수 있는 은행의 자돈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종이를 쥔 손이라면 그 믿음이 향하는 은행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종이를 쥐고 있는 손이 너무 긴장해서 달달 떨린다고 해도 복권이 진짜라면 은행은 당연히 돈을 내어주죠. 믿음의 질은 결국 그 믿음이 누구에게 닻을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와,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주제는 곧바로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기묘한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 그 성전세 논쟁이요. 베드로가 세금 내야 되냐고 질문받은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를 낚아서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내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다는 기적 자체도 엄청 신기한데 키너 박사의 자료를 보면 이 기적의 목적이 그저 그런 신통력을 뽐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하십니다.
그렇죠. 왕의 아들이 자기 궁궐에 세금을 내지는 않으니까요. 예수님한테는 분명히 세금을 면제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 개념이 세상의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완벽하게 아셨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요?
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고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와, 내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요?
세상의 제국들은 힘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 권리를 극대화하고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킹덤의 방식은 나에게 힘과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그것을 자발적으로 통제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아, 내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이거 진짜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요, 이 논리가 성립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파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게 미덕이라면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주 확실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꾹 참고 덮어두는 게 킹덤의 방식일 리는 없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8전의 교회 권징과 갈등 해결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갈등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고 덮어두는 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 해결 원칙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아주 유명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제시하시죠.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1마리를 찾아가 나선다는 그 이야기요. 사실 저는 현대 도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참 남은 99마리를 늑대밥이 되게 방치하는 좀 무책임한 목자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하하,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하지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볼 때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로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양떼를 돌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러 막 험한 골짜기로 떠나더라도
남은 동료 목자들이 그 99마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와, 99마리를 버려둔 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다수를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빠진 그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네, 바로 그 맥락 위에서 권면과 징계의 과정에 설명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1대1로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에 알리는 아주 신중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거죠.
키너 박사의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적인 권면 단계가 사회 문서에 기록된 쿰란 공동체 규칙이나 유대 랍비 전통에도 비슷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익숙한 관습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제가 이 권징 단계를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엄중한 절차를 막 설명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 구절이요? 네.
보통 이 구절, 우리가 카페에서 조촐하게 성경 공부할 때나 두세 명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아유, 비록 사람은 적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엄청 은혜롭고 훈훈한 인사말로 쓰잖아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문맥을 보면 이게 작은 기도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엄청 껄끄러운 교회 재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신명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구약 율법에서 어떤 재판을 열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그 두세 명의 증인이요?
네. 그런데 이 증인들의 역결이 단순히 법정에 서서 제가 봤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누군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었을 때 돌을 들어서 가장 먼저 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돌을 제일 먼저 던져야 한다고요? 그럼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형 집행인이네요.
맞습니다. 즉, 두세 명의 증인이 모였다는 건 상대방의 죄를 확정하고 정죄의 돌을 쥐고 있는 살벌한 상황인 겁니다.
와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서운 개념을 대체 어떻게 바꾸신 건가요?
예수님은 그 증인들의 손에서 심판의 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랍비들의 시막을 살짝 빌려오시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 즉 쉐키나가 함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쉐키나요?
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킹덤의 질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다루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다면 돌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라. 그 고통스럽고 무거운 회복의 자리에 내가 신적 권위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와, 그러니까 사람을 쳐내기 위한 정죄의 모임이 오히려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 모임으로 성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잘라내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야, 진짜 소름 돋네요. 공동체의 갈등 해결 원칙이 이처럼 회복에 맞춰져 있다면 개인이 개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때 딱 베드로가 나서서 묻죠. 주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보통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면 베드로 딴에는 엄청나게 너그러운 마음을 쓴 겁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했던 그 기가 막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보면 이건 철저히 의도된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키너 박사는 이 비유의 경제적 배경을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산하에서 활동하던 세금 징수원들의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하거든요.
세금 징수원이요?
네. 당시 제국의 세금 징수는 일종의 도급제, 즉 경매 방식이었어요.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특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넘기는 식이었죠.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등장하는데 당시 그리스어 숫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바로 만이었습니다.
아, 1만이 끝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에다가 가장 큰 화폐 단위인 달란트를 결합하신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의 빚이라는 뜻이죠.
1만 달란트가 현대 감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키노 박스의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제가 기억해놨는데요. 당대 최고의 건축광이었고 돈이 넘쳐났던 헤롯 대왕이 자기 영지 전체에서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세금 총액이 800달란트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한 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이 그 정도였죠.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요즘으로 치면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1년치 GDP를 다 합친 거랑 맞먹는 엄청난 거시경제적 규모의 금액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그가 국가 단위의 세금을 징수하다가 그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했거나 어딘가에 다 날려먹었다는 뜻입니다.
와, 스케일이.
수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갚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 압도적인 규모의 빚을 단번에 전액 탕감해 줍니다. 없던 일로 해주죠.
진짜 파격적인 자비네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 엄청난 자비를 경험한 신하의 다음 행동입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즉 약 100일치 품삯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하죠?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잖아요.
네.
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남의 목을 조른다. 이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현대로 싹 가져오면 약간 이런 그림일 거예요.
네.
제가 사업을 크게 말아먹어서 한 10조 원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빌려준 어떤 재벌 회장님이 딱 나타나서 아유 불쌍하니까 그 10조 원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갚지 마. 이러신 거예요.
와, 기적이죠.
저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그 회장님 건물을 나서자마자 한 달 전에 저한테 점심값 2만 원 빌려가고 안 갚은 친구를 딱 마주친 겁니다.
아, 2만 원이요?
네. 그래서 곧바로 달려가서 극행구 멱살을 확 잡고 당장 2만 원 내놓지 않으면 널 경찰에 쳐넣어버리겠다라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꼴인 거죠.
정확한 비유네요.
이 행동은 단순히 그 2만 원 빚진 친구한테 가혹한 걸 넘어서 내 10조 원을 탕감해준 그 회장님의 무한한 자비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짓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널 박사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 비유가 애초에 수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숫자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애초에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주적 규모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네네.
결말부에서 왕이 이 자비 없는 신하를 결국 감옥에 가두고 심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징벌을 좋아하고 잔인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그분이 베푸신 우주적인 크기의 자비와 은혜를 그 신하가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얄팍하고 이기적인 잣대로 완전히 짓밟고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자비를 거부한 자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킹덤의 엄중한 현실인 겁니다.
아, 무한한 자비를 짓밟은 대가군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제국이 아닌 킹덤의 방식이라면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아름다운 논리가 당대의 척박한 현실 사회 속으로 어떻게 침투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19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당시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혼 문제를 딱 들고 나옵니다. 저는 키너 박사의 자료에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 내부의 논쟁 구도를 설명한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혼 문제는 샬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두 거대 산맥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이슈였습니다.
샬라이와 힐렐이요?
네. 샬라마이 학파는 아내가 성적으로 매우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오직 그때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엄청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네, 보수적이네요.
반면에 신뢰락파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구절을 극도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저녁 식사를 좀 태웠다거나 심지어 남편이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다거나
혹? 진짜요? 더 예쁜 여자를 봤다고 이혼이 된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놀랍게도 당시 대중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건 남성의 편의를 극대화해준 이 힐렐 학파의 해석이었죠.
와, 남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인 이혼 프리패스권이네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자, 당신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고 교묘하게 프레임을 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의 법조항을 가지고 지엽적으로 다투는 그들의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반칼에 거부하시죠.
네. 대신 창세기 2장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근본적인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사실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 구절만 똑 떼어놓고 읽으면요. 예수님이 융통성 하나도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절대 안 돼 하고 무조건 결혼 제도를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꽉 막힌 율법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게 바로 키너 박사가 짚어내는 가장 탁월한 역사적 통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전적으로 남편들만 쥐고 있었습니다.
여자한테는 권리가 없었군요.
만약 힐렐 하파의 주장대로 남편이 자기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 한 장 달랑 써주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면 그 버림받은 여성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막막하겠죠.
당시 여성들은 스스로를 부양할 경제적 수단이 전무였습니다. 지참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모조리 뺏기고 결국 거리로 쫓겨나서 매춘이나 구걸로 연명해야 하는 끔찍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던 거죠.
와, 생존이 달린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한 것은 이혼을 막 장려하고 남편들 권리를 챙겨준 게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함부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여성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든 타협안, 즉 일종의 시민법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을 쳐준 건데 당시 남성들은 그 법의 원래 취지는 싹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처럼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우,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면전에 대고 창세기의 창조의 이상을 끌어오신 건 사람을 답답한 제도에 올가매려고 하신 게 전혀 아니네요?
당연하죠. 종교적인 법조항을 핑계로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버리는 기득권층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오히려 합법을 가장해서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여성들을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한 진짜 파격적이고 사랑에 넘치는 선언이었네요.
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철저하게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흐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신 셈입니다.
아, 그 맥락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독신에 대한 가르침이나 제자들이 쫓아내려던 어린아이들을 막 안아주시는 장면도 완벽하게 아기가 맞아떨어지네요.
네,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스스로 고자, 유눅, 가 된 자들을 언급하시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고자는 남성성을 잃어버린 조롱과 멸시의 대상 중에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그런 충격적인 헌신을 선택한 사람들, 즉 결혼이라는 정상적인 사회적 기대마저 내려놓은 이들의 가치를 매우 높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야말로 제자들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엄청 화를 내면서 꾸짖고 쫓아내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로마를 뒤엎을 세상의 제국이라는 청사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위대한 정치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경제적 생산성도 없고 정치적 힘도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막 제자들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허, 우리 예수님 지금 바쁘셔.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셔야 한다고. 애들은 저리 가라 라면서 귀찮은 존재들을 싹 치워버리려 한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환합니다.
하하, 네. 딱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향해 걷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발언권이 없던 그 아이들을 품어 안으시죠. 예수님의 킹덤은 권력을 쟁취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정치판이 아니라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연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가치에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가를 보면 우리가 제국의 백성인지 아니면 킹덤의 백성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고 무력해 보이는 존재들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와, 오늘 우리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안내를 따라서 마태복음 16장부터 19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쭉 따라와봤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빛을 발하시던 그 영광의 주님이 동전을 품은 물고기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방식을 택하셨고요.
네.
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살벌한 정죄의도를 내려놓고 회복의 기도로 징계도화정을 바꾸셨고 23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우리의 그 무한한 빚을 전액 탕감하셨습니다.
흐름이 아주 명확하죠.
나아가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던 폭력으로부터 억울한 여성들을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바쁘고 중요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멈춰서서 어린아이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네, 세상은 권력을 얻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본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에 대한 철저한 역설입니다.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해요. 세상의 제국은 타인의 눈물과 희생을 딛고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킹덤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깊은 여운이 남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곰곰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죠.
아까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증서를 허용했던 것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더 큰 악을 막으려고 했던 어쩔 수 없는 타협 아니자 최소한의 시민법이었다는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악용되었던 그 법안 말이죠.
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나 공동체 혹은 직장 조직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규칙과 마주하며 살아가잖아요. 단지 이거 합법적인데 혹은 이 정도면 우리 규정이나 매뉴얼에 문제 없잖아 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타협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사실 법과 규칙이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선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나 이기심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규정에 어긋난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보다 약한 자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네. 킹덤의 백서는 법의 테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자비의 이상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용기를 요구할까요? 권리를 쟁취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사랑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역설적인 힘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